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 선택을 받은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좋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많은 부요함과 풍족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단순히 경험하고 맛보라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나안의 의미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대장정 여행 이다라고 행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행진이요, 말씀을 붙쫓는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이 청종이란 말은, 청이란 말은 들을 청이라는 거죠. 종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에서 3장에 보면은 이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이 요단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에요. 뭐 홍해 바다같이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런 어떤 눈이 녹은 물로 인해서 범람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3-4미터, 한 3미터 이상의 그런 어떤 깊이의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수영할 수 있을 정도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보통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강은 아닙니다. 건조기 때는 그것이 완전히 그 땅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있지만은 우기 때는 그래도 꽤 깊은 강이 되어서 어떤 뗏목이나 어떤 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뗏목이나 뭐 아무것도 장비도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름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어떤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그런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에 구체적으로 그 이르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 go and stand in the ri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의 강에 그 끝자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다르게 되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좀 다른 게 요단에 들어가라, 들어서라라고 그랬죠. 근데 요단 강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Stand in the river. 그 요단 강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궤를 지고요 요단 강 안에 들어가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 보고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첨벙첨벙 들어가게 되면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죽는 거죠. 익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말. 논리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여기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아직 없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라,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요단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 물이 범람하고 아직 깊은데 어떻게 우리가 언약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다 언더스탠드가 돼서 아 지금은 이제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할 만한 상황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보여주는 이 본문에서 순종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고 It doesn't make sense to me. 나한테 완전히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는 그럼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불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결정합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그 뜻에 반응하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약궤를 짊어매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뭐 살려주겠다, 내가 다 물을 없애겠다 뭐 아무 그런 말이 아직 없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게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고 순종했더라. 갈 바를 알고 어디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더라,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게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액션을 행동을 취할 때 갈 바를 알고 갑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간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갈 바를 모른다는 것은 디렉션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행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자기가 나가야 할 그런 어떤 방향을 모르고 간다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모르는 데 가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 방향을 모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곳에 살려고 이주하려고 하는데 그 살 곳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경우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야 할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야 될 그 방향을 모르고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 알고 내가 짜여진 어떤 계획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 그거 순종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뜻이죠. 자기 스케줄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순종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내 각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트여진 틀 생각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요구사항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강요하고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디렉션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디렉션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고 말씀을 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의 목표예요.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의 방향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합니다. 벌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벌써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경주요, 그것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진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옵션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도 되고 내가 결정해도 되고 그런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은 내가 취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응을 원하세요. 책임 있는 순종을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취사 선택하겠다. 나는 그건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별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 않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 있는 반응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하라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것 같지만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바, 그 명령에 반응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아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당신의 종이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땐 명령이죠. 옵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땐 그 백성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책임이 있는 반응, 책임이 있는 순종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이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싫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말씀을 쫓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자의 자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지금 요단강이라는 어떤 난제, 어려운 difficult problem, 난제를 지금 당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제 앞에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뭐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뭐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강을 어떻게 건너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렇게 들으라 선포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9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또 말해야 돼.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 성경에는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또 말하는 이 사실은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순종과 책임 있는 반응을 보였던 그런 족속들이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하고 기억시키고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게 누구예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다른 다양한 족속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 일로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들 앞에서 행하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아니라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뭐 가데스파냐에서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고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삐뚤어진 관점이에요. 잘못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이 완전히 잘못된 신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그 눈 시각이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자기들을 그렇게 신실히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실히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랑과 인자와 신실함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리 족속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삐뚤어진 관점을, 잘못된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책임 있는 반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긍정적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어떤 영적인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요, 뭘 원망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뭘 원망했냐면은 물이 없다, 뭐 오이가 없다, 수박이 없다, 뭐 참 외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음식, 자기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먹지 못했던 것을 먹지 못했다고 그 음식에 대한 투정과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했죠. 컴플레인했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다 나중에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이 지도자 모세, 아론, 이 지도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상황, 그 사람들, 자기들 처해진 이 시추에이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원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가나안에서의 가나안이 아니라 그 어떤 윌더니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삶이, 누가 그 광야에서 살겠나요? 누구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거닐게 했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물이 없고 뭐 음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그런 시추에이션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평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시추에이션에서 다가오는 그런 어떤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상황, 여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러한 어떤 시추에이션에서 그 목적으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다.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두었는데 그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한테 원망으로 하나님을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환경에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조금만 비틀어져도 불평합니다.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circumstances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입으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아무리 족속에 붙여서 여기에서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1세대들의 패역이고 1세대들의 잘못이고 1세대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는 1세대와 같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언급했던 이 말씀은 지금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건 모세가 말한 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7장 1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 말이 또 어디서 또 언급이 되냐면 출애굽기에 1세대들에게 지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족속, 가난족속, 헷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가난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겠다고 벌써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세 때. 근데 1세대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1세대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서 1세대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라. 책임있는 반응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또한 아울러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좀 답답하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걸 말하고 계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11절에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변의 국가의 어떤 불악이라든지 조그만 이런 뭐 이런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어떤 한 불악의 어떤 신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을 하면 또 다른 불악의 신이 있고 또 다른 불악의 신들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한테 온 땅의 주, 모든 땅에 이 세상 만물, 이 온 땅에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지, 너희들이 1세 때 너희 선조들에게 이행하시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녕 이루어질 것을 알아라,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그들이 범했던 그런 똑같은 패역의 실수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 교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올 때 오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자는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아집, 불순종 이런 것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깨지고 변화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제가 작년에 인도했을 때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묵상 세미나 훈련받은 성도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뭐 등등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반면에 거기에 상충하고 거기에 충돌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는 어때요?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조되는 나의 모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잘못된 아집, 나의 어떤 불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수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온전케 한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이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어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책망받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롭게 후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교회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왜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바르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나의 불순종이 제거되고 깨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냥 처음 뚝딱하고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라며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을 부쩍 쫓으며 하나님을 쫓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싫어서 하란에서 계속 있어요. 거기서 미규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완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바로 쫓지 못하는 그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수정받고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이벤트로 1년에 한번 성경 읽고 그것을 끝, that's it.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필요도 없고, 또 한 번 외웠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암송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깨지게 되니까, 나의 고정관념과 아직과 불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이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이나 삐뚤어진 관점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정받으시며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행진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실현될 것을 이제 믿고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할 때는 이 어떤 현실 미리 순종하게끔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순종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종할 만해, 지금 괜찮아, 내가 순종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팍 하고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십니다. 자, 지금서부터 출발, 걸어가,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깨우쳐주시고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면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시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다 마련이 되어서 순종하게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강의를 제가 통해서 봤지만 요나서가 언제 순종했습니까? 요나가 언제 순종했어요? 요나가 순종할 만할 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했어요? 요나는요 보통 상황에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가 순종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곳이 고기 뱃속에서였어요. 고기 뱃속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인생의 코너까지 마구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항복한 장소가 고기 뱃속에서 두 손 들고 거기서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에서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골목길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리,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되어져야 될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졌는지 13절에는 약속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한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쌓여 서리라. 여러분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서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뭐 영화는 말고요. 영화 말고. 여러분 여기 그 저기 헐리우드가 아니라 저기 뭐죠 거기? 거기 이렇게 저 영화 세트장. 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돼 있는 걸 가다가 이렇게 물이 촥 흐르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보는 그 정도 물이 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탁 세워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쉽게 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이 탁 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만 해주시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 순종할 때 약속을 주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면 요단의 몸에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기라는 거예요. 우기. 물이 막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헐몬산이라는 게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로부터 계속해서 그 저기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상황에서 궤를 맨 자들이 연합궤를 맨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아까 stand in the river 강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강 안에 들어가서 go and stand in the river 강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 있으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속만 받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약속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우와 이거 나 죽는구나 죽겠구나 소리 지를 수 있죠. 왜냐하면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물이 잠겼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잠기기 전에 물이 싹 걷어지고 마른 땅이 됐으면 쉽잖아요. 순종하기가 잠기지 않았으면 자기 발이 이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지 않고 물이 다 물러가 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그대로 잠겼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물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변화되지 하나도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에 잠겼을 때 말씀에 따라 내가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명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16절 그쳐서 물이 그칩니다. 심히 멀리 사르단 이제 산 저 헐몬산에서도 내리던 이제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고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이 물이 끊어졌습니다.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실현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실현됐어요.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과 같은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순종을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말씀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현시키고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런 순종을 책임 있는 반응을 주님 앞에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그런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일어난 일이야라고 그걸로 끝나는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여정이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